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86문, 87문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 구도상으로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이제 세 가지 구도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에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위로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이제 거기서 세 가지 구도가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라는 첫 번째, 그 다음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하여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감사 부분을 이 86문, 87문 감사 부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있죠. 이렇게 전체 구도로 보면 그러하고요. 문답으로 보면 그 구원의 파트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다뤘던 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지난번 시간 기억하시면 천국 열쇠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가 두 가지가 있었죠. 설교, 복음의 설교를 하는 것과 그리고 권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정말 하늘에서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열리는 건데 이 땅에서 열고 닫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천국이 열리고 닫히고 또 권징을 통하여 천국이 닫히고 열린다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그 권징이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삶으로 신앙 고백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부인하고 그런 삶일 때 교회는 그를 살피고 최종적으로는 그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86문, 87문에서 삶을 가져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문과 답을 한번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86문은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선행의 이유를 묻고 있고 87문은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그래서 회개 없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이 86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행을 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와 성화인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합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데 요리문답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입니다.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행을 하는가? 우리가 받은 칭의와 성화를 생각할 때 선행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다 이렇게 있고요. 87문은 회개 없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있고 없다고 합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러이러한 자, 그래서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러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6문, 87문이 있는 이런 우리가 배경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는 칭의와 성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배경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이신칭의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공로가 없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 교리는 오해와 또 그로 인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자들의 삶을 방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거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삶은 아무렇게나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 오해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유명한 책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보면은 그 구원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제 믿음을 다루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칭의를 사실은 말하는 순서입니다. 지금도 우리 조직신학 교과서라든가 교리 해설서들을 보면 다 칭의를 먼저 다룹니다. 그런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성화를 먼저 다룹니다. 성화를 다루고 그리고 칭의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칭의와 성화를 다 얻게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 우리가 새롭게 사는 이 삶을 나는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방대한 분량으로 설명을 하고 오히려 칭의는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분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칼빈이 그 이유를 대는데 칭의가 오해받기 때문에 또는 칭의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화를 먼저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삶을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사는 삶을 동반하는 그 구원이지 그것이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오해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먼저 설명한다 하고 이제 그 삶을 먼저 다루거든요. 그만큼이나 이신칭의 교리는 많이 오해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오해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86문, 87문, 이 감사를 시작하는 이 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86문부터 해서 조금 더 한번 깊게 보겠습니다. 86문에서 이 왜 선행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이제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이렇게 말하죠. 또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런 걸 보면은 선행을 말해야 되나?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선행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선행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아닌 것처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선행을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꼭 나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 같고,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선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이 은혜로 얻는 구원을 상처 입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이제 요리문답서는 네 가지로 정리해서 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택 때문입니다. 특별히 칭의와 성화의 은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죄책에서의 구원, 또 우리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우리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을 칭의라 부르고,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을 성화라 부릅니다. 죄책은 죄책이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에게는 죄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으로부터의 구원,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는 오염이, 부패가 남아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어 계속 나오죠.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이 오염과 끊임없이 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를 범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죄책감이 없다. 그러니까 죄책이 없다는 것이 죄책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야. 죄감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죄책감은 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셔서 그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를 받았다는 것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가져오는 그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선행의 열매입니다. 칭의와 성화의 목적은 선행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칭의와 성화는 정말 우리를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가? 선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칼빈은 이것을 이중은혜라 이렇게 불렀고, 후대의 신학자들은 이중은택이라 불렀고, 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수 없는 은혜로 이게 칭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자. 그거 저 읽어볼 수가 없지. 오히려 우리가 서신서에서 확인하듯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살자.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리가 은혜를,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입었으니 너무나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다. 이 주제가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앞서 살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칭의와 성화,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체를 사셨고 우리 전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사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를 드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선행이, 내가 이거 해서, 내가 해서 이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바 구원이 너무 감사하여서, 그 감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자녀죠, 자녀. 자녀가 정말, 받은 바 감사를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설교 때 이미 받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쭉 설명한 후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할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선행을 했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선행에 근거하여서 내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나 자신의 확신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의 시작 또 믿음의 강화는 우리가 65문 하이델베르 65문 보면 이제 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아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리고 답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바로 이 믿음의 시작과 강화는 성령님께 돌려집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얻는 것,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칭의와 성화, 또 이걸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그것을 방편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하듯이 또한 우리의 선행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확신은 그러므로 은혜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면서 또한 명령입니다. 은혜이면서 또한 명령입니다. 아 은혜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보며 더욱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선행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제 이 참된 신자 안에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알게 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 믿음은 선한 일이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 거기 있는데 여러분 심심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이 성령님께서 믿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일으키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며 그럼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행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를 하지만 가장 좋은 전도는 우리의 선행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습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의 말 또 우리 행위가 우리 이웃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을 크게 설득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하여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그 전염병이 유행할 때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그걸 그냥 시신을 그냥 거리에 그냥 두는 거죠. 그것들을 다 처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주위에서 다 감탄하는 거죠. 도대체 저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선행,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도대체 저들 안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함이 생기고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말 복음이 크게 전파되었죠. 지금도 학교에 있으면서 여러 이제 보고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이슬람권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네. 가장 정말 눈에 띄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 무슬림이 있는데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감동하여서 나도 도대체 왜 저들은 저런가 하고 믿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지금 예, 수많은 지금 막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초대교회 1900년대 초의 모습들을 보면 읽어보면 저도 이렇게 읽거든요. 쫙 읽다 보면 진짜인가? 근데 그거 진짜거든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정말 감탄이 나오는 그런 삶들, 그런 모습들. 주변에서 정말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존경하는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었죠. 예전에.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인이며 그 행위는 그리스도에게서 멀 때에 그건 오히려 회방거리가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뉴스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들 또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들 이렇게 볼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그런 말이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위선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이 얼마나 그걸 볼 때 명목상으로만 나 예수 믿는다. 그러나 그 행위는 거기서 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이름이 없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없는 것보다도 뭐라고 없는 게 나은 거죠. 네. 선한 행위는,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가정의 구원의 일을 돕기도 하는 거죠. 그 아내들에게 말하죠. 선행으로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않느냐. 너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처럼, 선행으로, 가족 구성원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달라지고, 정말 하면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가족 구성원이, 야, 정말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가정의 구원의 일을 돕기도 합니다. 또 이웃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 또한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우리 계속 로마서 지금 보고 있듯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면서 서로 이렇게 덕을 세우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형제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줍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있게 됩니다. 87문은 정말 좀 뭐랄까요? 우리로 하여금 경계케 하는 정말 경성케 하는 그런 질문과 답이죠.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그 답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가늠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마치 87문만 보면 마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87문의 답은 그렇게 되어 있죠. 마치 행위에 구원이 달린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마치 행위에 구원이 달린 듯하게 묻고 답을 하는 것은 그만큼 구원과 행위가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에 근거하여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이 우리의 구원이 선행과 관련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나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되고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고 우리의 선행이 뒤따르는 이 모든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믿었고 선행은 한 일주일 뒤부터 선행을 시작하자 이런 거 없는 것이죠. 내가 믿었고 회개는 내일 하자 이런 거 없는 거죠. 다 믿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동시죠, 동시. 믿음을 시작하면서 뭐가 옵니까? 동시에 눈물로 회개하죠. 믿어진 것과 동시에 회개하는 겁니다. 동시에 더 이상은 옛날처럼 살 수 없는 거죠. 물론 그 습관이 바로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동시죠, 동시. 같이 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87문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고 구원 얻고 회개하고 같이 선행이 같이 따라오는 것은 함께 오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선행이 동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행을 동반한다 하여 그 선행에 근거하여서 구원 온다는 건 아니죠. 믿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열매를 동반하듯이 불신도 그 열매를 드러냅니다. 감사 없음과 회개 없음과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87문이 거의 그대로 그걸 가지고 이제 문답을 만든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선행으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서로 덕을 세우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행으로 또 복음을 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사오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무나도 귀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보화 같은 그 값진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이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그 신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며 그 모든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굳건히 하사 우리의 옛것들을 오히려 더 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새로운 형상을 따라가며 목적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복음에 합당하게 맞춰가는 자, 일치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어떠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